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주 주일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개회 기도에서 같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 1장서부터 11장에 걸쳐 기독교의 진리를 설파한 후에 후반부 12장서부터 16장에 걸쳐서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 그것을 설파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먼저 12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먼저 말해줍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합니다. 권하노니, 우리말 성경은 모두 권하노니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들은 모두 훨씬 강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촉구하노니, 호소하노니, 탄원하노니,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하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 명령하지 않고 형제로서 호소합니다. 겸손하게 호소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형제로서 호소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온전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유대교 제사 제도에 익숙한 1세기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숙연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번제단 옆에서 제사드리면서 제사 동물들이 통째로 불에 타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죽은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통째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한 뜻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자비하심을 고려해서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NLT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자비를 행하셨으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의역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왜 몸만 언급하는가? 중요한 건 마음인데 왜 마음은 빼놓고 몸만 드리라고 하는가? 바울이 몸만을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마음의 구체적인 표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몸의 삶을 보면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육신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몸에 대해서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교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몸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3일 예배 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미 본 말씀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에서 본 말씀입니다. 1세기를 지배했던 헬라 문화는 영혼의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육체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로마 문화도 몸을 경시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초대 교인들 가운데는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에 우리의 마음만 주님에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희생양으로 제사됨으로써 동물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원칙은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산 몸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원어와 모든 영어 성경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먼저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먼저 나오지 않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분별된 몸으로 드리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몸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봤듯이 거룩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의로는 세상과 분별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몸과는 다른 몸으로 특별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몸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제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제발 그거 관두고 내가 기뻐하는 것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acceptable to God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pleasing to God라고 한 영어 성경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 용납되는, 조금 더 가미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열납되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가? 거룩의 정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지당한 논리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촉구한 후에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지나치는 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몸을 드리는 것이다. 신령한 예배는 거룩한 몸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몸으로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타락해서 거룩한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영어 성경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 모든 성경과 NIV 성경은 능동태로 번역해서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하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따라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 세상에 순응당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순응당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순응당하지 않도록 애쓰라, 몸부림치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도도하게 흐르는 그 물결에 휩쓸려서 자기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휩쓸려서 살지 말라고. 떠밀려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대에 순응당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crooked하고 depraved라고 번역합니다.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은 당분간이지만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분명히 말한 것처럼 당분간이지만은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 그들을 따라서 부지런히 뛰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우리말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의미는 모든 영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be transformed이기 때문입니다. transform. transform은 그저 change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형태와 본질과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형되듯이, 나방이 나비로 변형되듯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체로 변형되셨듯이 이전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과격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도 그런 과격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과 투지로는 될 수 없기에 수동태 구문을 사용합니다. Be transformed. 네가 네 자신을 트랜스폼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떠밀려서라도 이제는 변화를 받으라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New Creation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합니다. 중생한다는 말은 정의상 죽었던 자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천지 개벽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은 성형수술 조금 한 것을 갖고 변화됐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사람이 과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으로 알고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길은 멀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방향전환 180도 한 것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이 100% 바뀌었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이 100% 바뀌었구나.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품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를 현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는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절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로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수많은 사람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모습 그거를 보고 감탄하고 경의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마음은 영어의 heart가 아니라 mind입니다. mind는 우리의 지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근원적인 과격한 변화는 가만히 있어서는 오지 않는다. 감정 충만한다고 오지 않는다.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오지 않는다. 깊은 묵상과 냉철한 판단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닮아 과격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변화되고 쇄신될 때에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이 과정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묵상하지 않습니다. 대충 봅니다. 왜? 말씀을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은 그런 주님은 믿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세상적인 야망과 계획과 포부를 다 포기하라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목적 때문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려고 하는데 너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어라 하시기 때문에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뛰쳐나가야 정상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확한 의미가 뭔지 따져봐야 됩니다. 따지지를 않아요. 왜?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은 깨끗한 양심으로 따져보면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열치게 사는 목적 그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내 가옥과 전토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심지어는 아비가 죽은 자에게 너는 죽은 자로 아비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분석해보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친 자만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어떤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떤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인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마땅한 삶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몸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핵심이다. 이 12장 1절, 2절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요약, 그 thesis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가? 많은 헌금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또이또이한 기도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감명 깊은 설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소리를 높여서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를 하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연발하고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10의 2조 3조를 드린다고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감정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이고 그런데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육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자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수많은 곳에서 성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시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수많은 곳에서 성전에 나와서 통회하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통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국난을 만났을 때 성전에 모여서 목소리를 돋구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모인 사람들 모두 방언으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 모든 것도 다 좋지만은 그 이전에 너희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숙연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기에 집 떠나기 전에 부지런히 헌금을 챙기고 성경책과 찬송가는 챙기지만은 자신의 몸은 점검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몸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몸을 예물로 받아주실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예물들을 많은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열납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많은 자원들은 낭비되고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쪽지식 out of context로 그 문맥은 다 띄워놓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집에서 예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구도 아니고 경찰이나 의사나 간호사도 아닌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 참여한다고 다 참 예배를 드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특별히 거룩한 몸으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엎드려서 지난 일주일을 회고하며 자신이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고, 남에게 용서받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고 예배에 임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함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모두 드리는 겁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물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거룩함이 없으니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거룩하지 못한 몸, 거룩하지 못한 삶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데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이 세대를 본받아 삽니다. 아니, 본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열렬히, 바싹 따라가며 삽니다. 많은 젊은이들 성적으로 정결치 못한 삶을 삽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두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혼전에 동거합니다. 수많은 교회 청년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청년들 세상이 목회 카운슬링을 잘 받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금요일 집회에 나와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간증들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은 아름다운 몸, 이것을 얼굴부터 시작해서 가슴, 허리, 다리, 발에 이르기까지 마구 손상시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한 그 몸,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했다고 하신 몸을 우리 마음대로 구멍을 내고 밀어버리고 자르고 붙이고 칠하고 손상시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몇 주 전에 처음 들은 말입니다만은 성괴라고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성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형 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철 모르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노인이 40대, 50대처럼 보입니다.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한두 곳은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있는 나라이고, 대형교회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새벽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이고, 주일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헌금을 가장 많이 내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십자가가 현란하게 빛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set apart 된 그런 거룩한 백성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세상 자녀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몸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그러면 나머지는 안 봐도 뻔히 아는 것들. 주말만 되면 어디 갈 줄 몰라서 빛을 따라서 방황하는 나방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어디 가서 영화 볼 거냐, 볼링장에 갈 거냐, 뭐 할 거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을 때 몸은 1차적으로 몸을 가리키지만은 더 넓게는 몸으로 사는 삶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다 설파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의 풍속을 닮지도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유행을 쫓지도 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 이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죽이라고, 에벤 여자까지 포함해서 어린 나이들까지 포함해서 다 싸그리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 주님께서 왜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가? 악의 누룩, 죄의 누룩,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하나 놔두면 밀가루 전체를 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제사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교회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 전혀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더러운 물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모델이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대형 집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질 수가 없는데 지금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다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광의의 거룩함, 세상과 분별된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변 민족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부 타투를 많이 했습니다. 귀와 코, 입술 5만 군데 구멍을 뚫고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5만 거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몇천 년 전서부터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는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직후에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과는 완전히 분별된 자들이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외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자들이다. 문제는 여러분 외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 천국 시민이구나. 잠시 세상에 살지만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도 둥글둥글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만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봤듯이 누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많은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 주신 것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싸워주셔서 들어간 자들, 생생한 구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 이제는 내 말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자가 되었으니 예전에는 너희 노력과 투지와 결단으로 이루지 못했던 성화 이제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듣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리한 부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트랜스폼 되지를 않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는 변화, 그리고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화되는 그 과격한 변화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충 여기저기 성형수술하고 삽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성경은 New Creation이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 들려주는 교회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취사선택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지만은 다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은혜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된 야망과 계획과 포부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가?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제 친구 그 박 집사입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늘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탄합니다. 성화되어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는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감화 감격이 없는데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죽을 맛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전문 찬양 사역자를 동원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동원해서 사람들의 목청을 돋구게 하고 안 나오는 찬양을 끌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변화를 받는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내 본능적인 반응은 박차고 떠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 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내가 정말 그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녀들에게는 권면해야 됩니다.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방인들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던 이 자국들을 봐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내 몸 그대로 갖고 살아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삶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거룩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겠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음으로써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온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